KBS 오디오북
4. 버스에서 내린 퍼트리샤는 떠나는 차 바퀴 아래로 있는 먼지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자 높이 뜬 태양에 눈이 부셔서 손그늘을 만들었다. 또다시 먼 길을 지나 유쇠르로 찾아오다니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뽑아든 다음 호텔로 가는 길을 찾아보았다. 지난번 유쇠르를 방문했을 때는 위스타드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 렌터카를 타고 여기 왔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렌터카 대리점에는 수동 변속 차량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전에 그런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구불구불한 해안도로에 들어서자 제대로 달릴 수 있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작은 대로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퍼트리샤는 저 멀리서 문을 연 듯한 가게 하나 발견했다. 잠시 거기에 가볼까 생각했지만 돌아서서 바다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른 방향에 이끌리고 말았다. 그녀는 울퉁불퉁한 인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났다. 이끼색 창틀이 달린 예쁘장한 회녹색 집이 묘하게 친숙했다. 아마도 지난번 왔을 때 본 게 아니면 메들린의 편지에 나왔던 집이겠지. 동생은 실종되기 전 4번 편지를 썼고 퍼트리샤는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문장을 모두 외울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한숨을 쉬었다. 이번 여행은 힘들었지만 할 일이 많았다. 상관을 조르고 졸라 얻어낸 특별 휴가의 기한은 3주였다. 마스든 씨는 모든 서무 업무를 껌이나 쫙쫙 씹어대는 하급 직원 마르코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트리샤는 마르코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돌아와서 전부 처리할 것이며 그러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단 1달러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냈다. 퍼트리샤는 여행 가방을 연석 위로 끌어올리며 깊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울처럼 매끄럽게 저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바다는 무한히 이어진 것 같았다. 왜 여기 있으면 고향에 온 느낌이 드는 걸까? 그녀의 어머니는 스코네에서 자랐지만 퍼트리샤는 스웨덴 친척을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그조차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끊겼다. 피곤해진 그녀는 눈을 비볐다. 지난주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목걸이가 들어있던 편지 때문에 옛 기억이 떠올라 밤에도 쉴 수가 없었으니까. 눈을 감기만 하면 여동생이 눈앞에 보였다.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흔들리던 검은 머리카락이나 아버지가 왜 주방을 청소하지 않았느냐, 외양간에 왜 사료를 주지 않았느냐 불평할 때마다 퍼트리샤를 바라보던 틀림없는 눈빛이 보였다. 메들린은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뭔지 정확히 알았다.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며 사랑하는 우리 아빠 미안해 라고 말하면 대번에 아버지의 입가가 웃음으로 실룩이고 말았으니까. 퍼트리샤는 가방을 놓고 재킷 주머니에 든 휴대폰을 꺼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저 귀엽고 작은 집마다 달린 어두운 창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길가를 쓱 바라보았다. 여기에는 자갈이 깔린 진입로가 보였고 저기에는 하얀 대리석 십자가가 있었고 문 앞에는 향기를 내뿜는 데이지꽃이 핀 커다란 화분이 놓여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려 바라보니 큰아들 매슈가 보낸 문자가 와있었다.
벌써 도착했어?
아들은 소식을 알고 싶어 했다. 퍼트리샤는 피곤하게 웃었다. 리치먼드는 지금쯤 새벽일 텐데. 토요일 아침이라 일어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매슈는 어린애가 둘 있었다. 가끔 애들은 새벽에 아빠를 깨우곤 했다.
그러는 넌 벌써 일어났어?
그녀는 대답하고 나서 방금 여기에 도착했으며 지금 책이 있는 B&B라는 호텔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썼다. 그러자 매슈는 코웃음을 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조이는 자는 게 지겹대.
퍼트리샤는 웃고 말았다. 조이는 매슈의 첫째 딸로 고집불통 4살이었다. 항상 두 갈래로 머리를 따야 하고 발레복 치마를 입어야 외출하겠다고 우겨대는 아이였다.
아이고 어떡하니. 넌 참 불쌍한 아빠야.
그녀는 답장했다. 몇 분 동안 답장은 오지 않았다. 퍼트리샤는 소파에 앉은 조이가 매슈에게 따뜻한 우유와 잘게 썬 바나나, 버터와 꿀을 바른 토스트를 주문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다 휴대폰을 집어넣은 순간 다시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기분은 좀 어때?
가족 중에서 퍼트리샤의 이번 여행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매슈였다. 막내 아들 저스틴은 메들린을 본 적이 없었지만 매슈는 아직도 이모를 기억하고 있었다. 퍼트리샤는 이상해 라는 말을 먼저 썼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좋아 라고 보냈다. 그녀와 매슈는 언제나 사이가 무척 좋았다. 아들은 자신의 감수성을 물려받았기에 괜한 마음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다. 사실 퍼트리샤는 이번 여행에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바랐다. 스웨덴에 아무도 없이 혼자 오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큰아들이 본인 가족을 이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자신과 동행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매슈는 착한 아들이니 그녀가 부탁했더라면 아마 어떻게든 같이 와주었겠지만 며느리인 데니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다. 퍼트리샤는 한숨을 쉬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데니스를 좋아해 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며느리가 매슈를 뺏어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매슈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아들과 자신은 매일 서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 전에는 자신이야말로 매슈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 애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 위치였다. 매슈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이달의 사원으로 선정되기라도 했을 땐 가장 먼저 퍼트리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그런 전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데니스는 애플파이에다 체다치즈를 넣어 굽는다. 체다치즈라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혹시 매슈가 또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싶어 휴대폰을 꺼내보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문자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가족으로부터 또 밀크리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메들린과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남은 것이라곤 오래된 농장이 전부였다. 집안 방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득해서 퍼트리샤는 그곳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두려웠다. 어쩌면 동생을 두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는 건 아닐까.